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할까요? 15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나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전파한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자기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당연히 왕노릇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복종시킨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아래 두신 하나님 자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 대리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랑을 두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속지마십시오나쁜친구를사귀면좋은습관도나쁘게됩니다아멘기독교는구원에관한믿음의체계를갖고있습니다정리를해보면잘들어서기억해주십시오창조주신하나님께서는인간에게반드시하나님의말씀을법으로준수하도록명령하셨어요창세기2장17절의말씀은선악을알게하는나무의열매를먹지말아라만약그나무의열매를먹으면반드시너는죽을것이다여러분이거는먹으라먹지말라의음식에대한규정이아니라더본질적으로하나님의말씀과그뜻을어기버리면죽음에이를것을선언하는겁니다그러니까창조주하나님의말씀안에서만인생의바른정체성과인생의목적을찾을수있음을가르쳐주는기준이에요그런데인간은그하나님의말씀을반역했고범죄함으로써타락을했습니다그러므로인해영원한죽음의형벌을받게되었고처해져있는거죠이렇게타락한인간을구원하여다시영원한생명을얻도록하나님께서는구원자이구원자를신학적표현으로바꾸면그리스도고구약적표현으로바꾸면메시아라고말할수있습니다같은내용인데메시아는히브리어고그리스도는그리스어에서따온우리의음차된한글식표기입니다하나님께서는그리스도구원자를그구원자이신예수님을보내주셨어요로마서6장23절은이모든내용을짧게정리하면서요약합니다죄의대가는죽음이지만하나님의선물은우리주예수그리스도안에있는영생입니다그래서예수그리스도를통해구원을얻는다아지옥의백성이었는데죽어있었는데우리가예수님을통해서그예수님을믿음으로우리가다시하나님의영원한영광과복된생명을누리게되었다이것이인간에게주어진최고의복된소식한자로표현하면한번따라할까요복음복음입니다이렇게성경이가르치고있는가장핵심적인내용을여러분이기독교의복음이믿어지십니까아니면동의가됩니까그러면우리에게이미구원이영생이시작되었다라는겁니다다시한번강조하지만예수님은인간을위한유일한제가강조하고싶은표현입니다아니성경이강조하는내용이죠유일한구원자이신그리스도라는사실이에요요한복음14장6절예수님께서대답하셨습니다내가바로그길이요진리요이그라는말이유일하다라는뜻이에요유일한길이요진리요생명하나님아버지께로가는유일한길과진리와생명이란사도행전4장12절은베드로의입을통해서나오는진술인데예수님외에그어떤다른이에게서구원을얻을수있는길이없다라는겁니다하나님께서우리의신유일하게구원을이룰수있는이름존재로서예수님을보내주셨다라는겁니다잘알만한내용을제가왜힘줘서강조할까요만약에예수님이유일한그리스도이다참되고유일한구원자다라는사실을부정한다면그가아무리성경이야기를많이하고성경구절을많이가지고오고성경을주장한다할지라도그는더이상성경을이야기하는성도가아닙니다그는구원에이를수가없다라는겁니다요한일서2장22절요건한번같이읽어봤으면좋겠어요방금제가이야기한것에대한뒷받침성경구절인데요요한일서2장22절입니다같이읽습니다그렇다면누가말거짓말장입니까예수님께서그리스도가아니라고말하는사람이아니겠습니까예수님을그리스도가아니라고말하는사람은그리스도의적입니다그는하나님아버지도그의아들도믿지않습니다제가왜이게힘줘여러분강조하느냐면외국에서발생한이단들빼고한국에서발생하고지금기력을떨치고있는세력을떨치고있는대표적인이단들은예수님이완전한구원자가아니라는거예요그럼신천지는예수는구약을완성했지만종말에예수하나님께서이우주를끝내는종말에는예수보다더탁월한마지막메시아가온다그가지금자기들이총회자고말하는이만희가메시아라고이야기하는거예요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끄는 그곳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원래 교주였어요. 안상홍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한 여자를 지정을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진주 시내의 그들의 회집 장소에 제가 최근에 듣고 놀랐어요. 12년 동안 신천지 모임에 가담하고 있는 34살 한 청년에 만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1000명쯤 된대요, 젊은이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그들은 전부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일부의 완성자일 뿐이지 궁극적인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단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온갖 비유와 온갖 해설과 온갖 해석을 갖다 대면서 결국 뭐예요? 해석의 싸움이고 잘못된 해설이며 잘못된 신학에 따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상에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핵심의 핵심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이 웃깁니다.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 자 여러분은 누굴까요? 1번 고린도 시장의 사람들, 2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고린도 사람들 성도들 중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려온 소식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같이 예배하는데 세상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중에 교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고린도서 15장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열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쭉 뒤져보고 함께 풀어봤는데 드디어 15장은 열 번째 문제예요. 열 번째 문제.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를 제가 오늘 18번째 설교하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이 문제가 가벼운 게 별로 없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친상간에다가 아니 뭐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가서 막 먹고 이게 막 사치게 했다가 오늘 부활을 부정하는 자라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교리적으로 그들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문제예요. 합의할 수 없는. 그 당시 이건 단순히 뭐 서로 마음에 상했다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교회의 본질을 깨트릴 만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열 번째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부정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몸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을 강조하면서 그 사람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것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영광스러운 성도란 사실을 재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도 함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던지면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전부 다 하나 아니겠죠. 일부의 사람들, 일부의 성도들은 왜 죽은 자들이 다시는 살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심각한 부활에 대한 부정과 불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신약시대의 교회시대는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딱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무겁지만 여러분 혹시 괜히 제가 이런 표현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길 바라지만 교회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딱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청의 시기를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은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사실은 두려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여야 되겠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흥하는 자가 떡하니 예배하고 함께 성도로서 교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잘 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됐을까? 몇 가지 배경을 추정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 아덴으로부터 서쪽에 한 80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것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이웃 도시예요.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이나 그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그리스의 문화가 매우 강력했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1세기 당시에 아테네나 고린도나 이 그리스 철학과 문화가 꽉 차서 지배하고 있던 정신 문명을 지배하고 있던 이곳에 대표적인 가르침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물질이다.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철학 선생님을 바탕으로 이 그리스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물질이다. 유물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몸도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 몸뚱아리가 기쁘면 되는 거야.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는 자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봤죠. 플라톤. 1세기 당시에도 여전히 그리스 철학의 핵심적인 또 하나의 주류는 뭐냐? 플라톤 학파인데 이 플라톤 선생이 가르쳤던 게 뭐냐?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사람의 마음이 눈에 보이나? 사람의 영혼이 눈에 보이나?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좀 덜 떨어진 거고 뒤떨어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마음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은 더 탁월하고 우등한 것이다 라고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가르치는 선생이 또 있었어요. 이들에 의하면 한번 봅시다. 에피쿠로스 학파. 모든 것은 물질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 경험되고 감각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기분 좋고 우리가 쾌락을 누리면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죽으면 끝난다. 몸도 마음도 한꺼번에 모든 게 끝난다. 소멸한다. 죽음을 통해 소멸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학파인 플라톤 학파는 죽음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에 갇혀있는 영혼이 드디어 자유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영혼이 더 탁월한데 우리 몸이 죽어버렸으니까 몸에서부터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되면서 그게 구원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불멸하고 몸뚱아리는 끝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어쨌든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전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교회 밖에서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칩시다. 저는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제가 대학 2학년 이전까지는 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를 꼬박꼬박 매일 학교 갈 때마다 교회당에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집에 올 때마다 교회당 문을 열고 들어서 기도하고 집에 갔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제가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안 믿어집니다. 천국이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죽음이 이 세상이 믿어지나 안 믿어지는데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플라톤 학파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자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중심이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은 현세에 있습니다. 현세 중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설교 시간에 딱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굉장히 점잖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경이 가르치고 저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만 살아도 충분히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세상이 좋아질 수 있겠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윤리로 들려요. 훨씬 젠틀하다.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도 훨씬 제트라고 불교에서 가르치는 생활의 원리보다도 기독교에서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 가르쳐줘서 마지막에 거짓말을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라고 적용하는 내용이 훨씬 더 수준이 높다.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이 땅의 삶을 위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천국이 없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생활을 해도 이거는 절대로 손해볼 일이 아니다라는 동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굳이 없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 그러면 보너스고, 너 어차피 믿었으니까. 없어도 좋고 천국이 없어도 좋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 보너스로 가게 되고, 뭐 이거 양득이잖아. 현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탁월한 윤리적인 가르침이 또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줄 수 있다는데 까짓건 뭐, 이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이 어딨어?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데 이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이 어딨냐고. 근데 죽었는데 천국이 있다. 아싸! 있구나! 이야 다행이네. 뭐 이런 거죠. 이런 세상의 가르침을 수용한 교회 생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봅시다. 근데 신학성경 읽어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이런 성경 구절을 합니다. 이미 벌써 부활이 지나갔다, 벌써 부활이 끝났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실명을 거론합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그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신학을 가진, 부활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끝나버렸다, 이미 부활은 더 이상 진행될 일이 아니라 이미 완성되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신학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경계하라고 주의 주는 내용이 디모데서 2장 18절입니다. 이 말이 뭐냐? 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지요. 내 몸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몸살을 합니다. 감기도 나 걸리고 무좀도 걸리고 코피도 납니다. 피곤합니다. 짜증도 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용서를 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다 라고 믿잖아요. 이 거듭난 것을 영적인 부활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거듭나버렸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살아났으니까 영적인 부활로 해석했던, 1세기 약 60년대 이후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의 집단들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는 순간 거듭나고 부활했으니까 이들도 역시 적용은 어떻게 가느냐, 두 가지로 갑니다. 극단적으로 우리의 몸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는 쾌락주의나 우리는 극도의 금욕으로 가거나,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요. 고린도에도 만약에 이런 잘못된 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쭉 복음 전도를 했던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지역의 어떤 성도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누군가가 죽었어요. 성도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슬픔에 압도돼가지고 너무 고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의 내용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많이 극단적으로 슬퍼하지 마라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의 모든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의 몸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란 표현이 4장 13절부터 나옵니다. 이 말로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도 좀 슬픔을 이겨내거라 라고 편지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의심하는 성도들이 간혹 교회당 안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죽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망했다고 말할 만큼, 아이고 이게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별 소망이 없어 그냥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신앙생활에만 신경 쓰면 된다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디모데서 2장 18절에 있는 걸 정리해 보면 이들은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몸의 부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겁니다. 역시 이들도 현세에 중심을 두는 기복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잖은 윤리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까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더 이상 수용하거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믿고 더 이상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건강하게 실천해야 될 기독교 윤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은 신앙 관점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몸의 부활,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서 크게 두 가지죠.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두 번째,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건강하지 않은 신학에 영향을 받아 자기 생각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부활이 없을 수도 몰라. 그냥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만 잘하면 돼. 자기의 관점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역시 부활을 부정했을 가능성. 이게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 장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느 한 성경 구절을 편집해서 그것이 본질이거나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내용이 뭐냐?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 자세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더 겸손하냐? 누가 더 온유하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가? 이게 바람직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잠잠할 수가 없죠. 몸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해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울 자신이 증거하고 가르쳤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18장은 가르쳐줍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과 2절로 돌아오면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처음 고린도에 머물면서 증거했던 이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 복음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집중을 시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처럼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죠? 너희가 내가 증거했던 그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교회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고린도 교회도 세워졌다는 사실을 1절과 2절에서 다시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이 헛되이 믿지 않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진실되게 붙들면 틀림없이 영생에 이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에서 가르쳐줘요. 이 내용은 바울의 개인적인 말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늘 노래로도 부르고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확증하신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3절 앞에서 굉장히 예리한 말씀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3절 앞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앞부분 내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쳤어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근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을 또 설명하고 있을까요? 전개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았던 것을. 그러니까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던 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오늘 9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죠. 바울은 스스로 9절에서 직접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안 따라다녔다. 안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그는 직접 경험했다 듣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가 직접 경험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말씀, 직접 보지 않았던 예수님의 기적을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그도 오늘 3절 앞부분에 보면 다른 사도들에게서 전해 들었고 교육을 받았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 할까요? 어려운 말입니다. 전승. 계승해서 전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함께 따라다니던 이 사도들이 이후에 교회에 합류하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설교와 예수님의 사역들을 일일이 다 가르치고 교육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전승을 받았던 내용을 바울은 계속 또 전하러 갔던 거겠죠. 전승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로 나를 임명하셨다 하고 갈라디아서 1장 11, 12절을 말합니다. 요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셨으니까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진행하는데 그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많은 내용은 두 가지 자료가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은혜겠죠.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사도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꿈속에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이후에 성도들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눈이 떠졌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바나바의 지도를 따라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동안 침묵기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그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결론이죠. 오늘 3절은 내가 받은 대로 교육을 받았고 전해 들었고 가르쳐주는 내용을 그는 흡수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상의 모든 성도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지상의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따랐던 사도들에게서부터 가르쳐졌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수받았던 역사성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진공상태에서 뚝 하고 이 청원리 생긴 게 아니에요. 구세대 교회가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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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대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고 모임을 갖추고 있는 역사성, 전선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동이 우리가 그가 개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와 계시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면 후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기독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역사와 단절된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겠다는데 뭐 과거의 교회가 다 문제가 있었던 거 아이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진공사태로 떠야 됩니까? 어떻게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가 과정을 살펴야 되고 뭐가 문제인가를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역사와 단절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이단들은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기존에게서 가르치지 않는 거다. 그 말이 이단이에요. 그들은 새로운 해석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역사를 계승하되 성경의 교훈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개혁하고 오류가 있는 것은 갱신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에 대한 순전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하군 거죠. 지난 시간에 한 시간 반 정도 그 청년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의 아버지, 큰아버지, 제가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할 때 너무 잘 아는 장모님, 장남님, 장노님, 삼촌 한 분은 지금도 현역 목사님, 제가 그 집안을 청년 시절부터 만났으니까 알죠. 걔가 3살, 4살 때 같은 교회에 A였거든요. 그 누나가 초등부 아이고, 이게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 데리고 왔던 애, 제가 기억나는 30년 만에 본 거예요. 야, 니는 내 모르던, 난 니, 야, 어릴 때 니 모습 난다, 야. 3살, 4살.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거든 성경을 믿제? 예. 성경을 해설하제? 예. 성경을 해석하제? 예. 그런데 어떻게 예수 말고도 또 다른 자가 메시아야? 성경을 제대로 보면 보입니다. 그들이 주장이에요. 그럼 네가 보기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장모님, 큰아버지 장모님, 삼촌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엄마, 누나 다 이단이겠네. 예. 가슴 아프지만 예. 그들은 구원이 없겠네. 예. 또 누구만 구원이겠네. 예. 그 제가 야 그러면 너거는 신천지는 성경을 개역 성경 만들고 있어요. 영어 성경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야 너 개역 성경 들고 있지. 예. 이게 원래 성경이 구약과 신약은 어떤 눈으로 기도했던지는 알지? 예.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도, 맞지? 예. 그럼 번역된 성경이지? 예.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있겠네? 예. 근데 왜 너는 오류가 있다라는 그 개역 성경만 들고 성경을 해석해?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번역됐는가? 역사 안에서. 그 과정은 왜 관심이 없어? 관계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해설되면 되니까요. 아 이게 참 세구나. 그 교회에서 자기는 교사도 했고 또 다른 청년을 가르치고 있고 리드컬도 해봤으니까 아 이미 세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어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해석과 또 다른 해석에 대해서 촘촘할수록 성경이 바르게 해석되는 거야. 논리적 근거가 촘촘해야 돼. 논지가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너무 그 관계 붕 떠버리면, 두세 단계 붕 떠버리면, 왜? 라고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돼. 너희들의 해석은 내가 보리가 1단계에서 10단으로 바로 뛰어. 가운데 2, 3, 4, 5, 6, 7, 8, 9가 없어. 그 근거를 가지고 와봐.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해석하라는데요. 와, 믿음이 좋아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임의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전부 그가 받았고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형성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날 진공상태에서 뚝 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동안 해석을 해왔는지 어떻게 교회가 그 진리를 이어오고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순수한 교회를 하겠다. 순수한 뭔가를 하겠다. 그들도 그렇게 시작했을걸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대로 너에게 가르쳤나니. 물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신학이 내용은 너무 좋고 탁월하지만 그것을 가르치고 담고 있는 그릇 자체가 오물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잘못 가르치거나 노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인정해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님 올 때까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상의 교회로서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는 집단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단인 거예요. 그 근거구절은 가지고 오는데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야, 이 해석이 잘못됐다. 2000년 동안 교회가 해석되어 온 해석하고 다른 거야 라고 말하면 그건 그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결국 고집이에요. 그들 결국 고집에 의해서 그들은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내용적으로 그것이 맞나라고 질문할 때 그 사이의 내용을 질문하면 그냥 믿음으로 그때 믿음을 퉁치죠. 그 구절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래도 믿습니다. 할 말이 없죠. 믿는다는데 이거는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의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교회에 청년들이 많다면 한 천 명쯤 될걸요. 그 말에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심각하다. 진주의 구법원 옆에 있는 큰 건물, 그것이 그들이 요즘은 진주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신천지 진주교회. 지난주에 또 저에게 그 신천지 진주교회에서 보내온 편지가 또 한 통 왔죠. 수시로 옵니다. 지금 제가 이 목회하면서 받았던 신천지로부터 받은 편지가 여러 통 되는데요. 지난주에 또 한 통 왔습니다. 그 내용은 한기총을 고발한다. 왜냐하면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천지와 영적인 싸움에 전쟁을 벌였으니까. 그 구절에 보면 성경은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전쟁을 선포하더니 한기총이야말로 사단의 집단이다. 막 이렇게 말 잘 지내죠. 똑같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후세대교회 함께 예배하는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 유초등부 친구들 따라합니다. 예수는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다. 이것이 거부되버리면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은지 상관없이 예수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구원자로 등장하면 뛰쳐나와야 돼. 목에 칼을 꺾고 뛰쳐나오십시오. 아닌 거예요, 그거는.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서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던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기에 아무리 국산이 좋아도 그런 국산 안 좋아요. 아니 메시아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저끼리도 싸워요. 서로 맞다고. 자,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3절 뒤부터 4절에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 3절 뒤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가르쳐요. 여기 언급된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신약성경이 다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은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한 표본 삼아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해 그 구원자가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구약이다. 특별히 이사야가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명백하게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잘 밝혀놓았어요. 이사야 53장 12절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고 죄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시 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뜻에 순진하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절 앞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셨다. 여러분이 교회 역사 안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면 어떻게 그가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편들다 보니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정한 자들이 이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겠지. 기절설을 가르친 자가 있었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돼? 전능하다면 안 죽이고도 용서하시겠지. 말이 되죠. 아주 이게 뻔뻔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죄의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사실을 제사 제도를 통해 여러 계시를 통해 가르쳐줬는데도 말을 뒤바꿉니다. 이런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신약 성경에 이렇게 적혀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 주님이 하신 명백한 말씀이 나와요. 때와 장소를, 때와 그 시기를 예수님이 누구만 안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딱 꼽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모를까 알까? 여러분 그 관심 끄셔도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알아도 몰라도 그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기에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이 정도만 고백해도 돼요. 근데 왜 이런 말 끄집어넣느냐? 그 다음 단계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 그리스도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그게 왜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한 말 다 아는데 그분이. 그분이 하는 말을 봐.
또 누군가를 보내주겠대. 그거 이만이야. 이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봐도 단순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게 있고 성경 구절에 나오지 않는 그 어디에도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설명한 내용이 없는데 자꾸만 말을 만들기 위해 엉뚱한 상상을 덧붙여가지고 해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나친 상상력이 성경의 교리를 방해할 수가 있다. 겸손하게 성경을 읽고 겸손하게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해야 돼. 앞뒤 문맥에 맞게. 그래서 앞뒤 문맥에 맞게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어떻게 해설해 왔는지 공부를 함께 하시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장사 지냈다는 것은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확실히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서 확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9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무덤에 분명히 장사 지냈다고 기록했고 이것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됐단 말은 초대교회가 똑같이 사실로 인정했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절한 게 아니라 분명하게 돌아가셨고 장사치는 없어졌으며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은 사실로 인정되어졌고 고백했던 문장이에요. 장사는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된 것은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세 번째가 4절 뒤에요. 이렇게 완전하게 돌아가신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6장 19절, 다니엘 12장 2절,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기록해놨어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계속 갇혀있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벽하게 정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부활의 사실에서 고개를 갸뚱하고 어리둥절해하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갈 때 함께 동행하면서 구약 성경을 해설해서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실 것을 친히 옆에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굳이 3일 만에 살아났단 말을 왜 붙였을까요? 이 3일은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강조하기 위한 시간적 강조 표현이겠죠. 3일 동안 그분은 죽어 있었고 확실하게 3일 만에 살아난 거야. 그 3일이 시간을 통한 강조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에 바울의 편지글에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전부 다 수동태로 기록해놨어요. 우리 쉬운 성경은 살아났다라고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은 그분이 일으켜졌다. 누워있는데 일으켜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일이다. 이것을 문법으로 신적 수동태란 말을 붙여요. 하나님에 의해 진행된 일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수동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핵심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로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가장 목숨을 걸고 핵심적으로 정언했던 내용 아닌가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그리고 32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정리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에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를 죽였던 서슬퍼렸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는 그곳에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있고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5절부터 7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던 증인들을 소환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포함한 열두 사도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또한 한꺼번에 500명 정도가 모여있는 형제들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또 찾아오셨어요.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은 몇 사람은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또 다른 사도들, 이 사도들은 교회의 사역자들을 사도로서 표현하는 표기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8절부터 10절은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8절 조선아와 같다. 개월수를 꽉 안 채우고 일찍 태어난 아기처럼 나는 뒤늦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다. 조선아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동시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리스도나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 때문에 9절 가장 작은 사도 또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었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10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사역을 은혜로 지속해왔다. 이 말은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뒷부침에 가로처리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에게 임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고 복음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12절까지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던 사실을 목격한 자가 이렇게도 많다라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면서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계속 부활을 부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3절부터 19절은 7가지 연쇄적인 교훈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몸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첫 번째, 13절과 16절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고 또 거짓말이겠네. 몸의 부활을 계속 부정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일 것이고 14절 가운데 바울과 바울의 사역자들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증거했던 복음도 헛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이 증거된 것을 가르쳤을 거니까 가르쳤던 복음도 헛것일 것이고 14절 뒤 너희가 믿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그 다음 15절 바울과 사역자들은 거짓말장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7절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지만 너희도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다음 18절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멸망에 빠졌겠네. 그들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버렸겠네. 마지막 19절 지금까지 온갖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과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은 세상에 가장 바보 축구고 천치고 불쌍한 자로 판명나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서 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도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며 잠자는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모든 성도가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알리는 첫 번째 열매 신호탄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가 열렸단 말은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겠다는 농사적 기법입니다. 농사 표현법이죠.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보충합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음에 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성도의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그게 23절부터 28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이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인 죄와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므로 우주의 종말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인생을 그동안 짓눌러둔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최후로 멸망받을 원수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완성될 것이다 라고 28절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29절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교회 동안 29절에 대해서 한 수십 가지 해석에서 왔어요.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은 자를 생각하며 너희는 왜 세례받는데 그러면,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세례받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내용이에요. 요구절에 대해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은 갈래로 해석을 해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만 골라보면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져요. 이게 뭐냐, 고린도 사회의 이방 사회나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마치 우리가 제사 지내듯이 예수 믿지 않고 세례받지 않고 죽었던 자를 위해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대신 받아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해석의 제일 맹점이 뭐냐?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이런 악한 사례를 인용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다르게 해석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땅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죽음으로, 죽음과 비슷하다, 방불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대신해서라는 이 말을 우리가 살아있지만 거의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죽음의 지배하러 있으니까 장차 영생할 소망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문법의 싸움인데 전치사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용례에. 세 번째는, 좋아, 그러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아서 치자. 죽은 성도니까 죽은 성도와 장차 천국에서 다시 만나겠지. 죽은 성도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겠지.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 세례를 받고 교회 사람이 됐겠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었던 성도와 장차 만날 것을, 그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그들 앞에 우리도 역시 그들처럼 잘 살자 의기투합하면서 세례를 받았겠지 등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죽음이나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았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오늘 바울의 29절을 그냥 제가 바울의 속 시원한 마음을 가지고 대변하면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성도는 장차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의 경건을 경주하기 위해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사실은 말해주고 싶은 내용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막바지로 갑니다. 30절부터 32절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맹수와 싸우며 죽을 위험에 처했을 만한 그 비유를 가지고 심각한 고난을 겪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겁을 먹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는 그런 고난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한 이유가 뭘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자고 계속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억울해도 아파도 죽을 것 같아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 복음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러했다고 밝히는 거예요. 바울은 매일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음에 이를지라도 날마다 그 죽음에 두려워하거나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사역의 길을 걷는 것은 부활의 소망 때문이다 라고 밝혀서, 그래서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32절 뒤부터 34절까지 32절 33절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과 이 복음을 믿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1차적인 결론입니다. 2차적인 결론은 50절 마지막 끝에 가야 나오지만 1차적인 결론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을 소망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경건한 바른 경건을 추구하라.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바울이 설명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대해서 연결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축이자 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성도의 구원과 경건은 더욱 구체화되고 힘을 낼 수 있다라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앞부분 34절까지만 살폈어요. 소제목을 달자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는 복음이겠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겠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정한 자들에게 부활은 실제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인 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했어요. 이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고 경건한 삶을 경주하는 핵심적인 교리다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다음주 우리 안목사님 설교고요. 2주 뒤에 35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 뒷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의 몸의 특성에 대해서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함께 다시 정리하면서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저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봐야 될 것이에요. 혹시 우리도 교회를 출석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진행되어야 될 어떤 윤리나 지상에서 뭔가 완성될 만한 모습으로만 치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경건을 힘써야 될 것인지 작동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과 복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이 땅의 것에 대해 그리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 그런 삶을 강하게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이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곧 성도의 부활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요구하고 명령하는 교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제가 언젠가 GT 식구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일지라도 우리 당대에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길만 갔다가 적절한 단계에서 스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덕이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경계를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지만 제가 설정한 경계가 있어요. 요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표현까지만 해야 되겠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만 가르쳐야 되겠다. 나머지는 제가 다 줄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받을 것인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경건을, 교회 생활을 설정을 잘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이라면 이 교회를 부수고 이 교회를 지속할지 최종 승인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무책임한 표현 같지만 저는 사역하다가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양심과 겸손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설정을 할 때 오늘 부분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소망하고 신앙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하시는 교회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말을 몇 가지 했어요. 역사성, 계시성, 어려운 말이지만 잘 새겨 들어오십시오. 지금 우리 이웃들이 너무 신앙을 자기 편한 인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돌던 문장을 하나 억지로 끄집어내면 원고에 없는 표현이에요. 저는 제 자신에게 2주 동안 설교하면서 함께 설교하면서 던진 질문입니다. 너는 성경을 읽으면서 최근에 2018년 후전반기에 책망받은 적이 있냐?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는지 가르친다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책망받아본 적 있으세요? 꾸중 들어본 적 있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꾸중 들어본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청년부 회장 하다가도 청년부 신입에 다른 목사는 야단 듣었는데 청년부 회장 일어나!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이야기라면 들어야지. 잘 책망받으십시오. 말씀 앞에. 결국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저도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를 갱신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살도록, 의롭게 살기 위해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근거로 전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 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싸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왜 내 의견을 사람들이 무시하지? 왜 내 생각을 안 받아주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1세기 최고의 사형털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을 상징해요. 너는 어디까지 수치를 져봤냐? 너는 어디까지 모욕을 당해봤냐?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르쳐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부활할 거라는 거잖아요. 영생을 누릴 거라는 거죠. 주님을 위하여.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이 말은 뒤집어서 죽음으로 충성을 보이란 말 아니에요. 충성하면서 죽어가란 말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부활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부정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다시 돌이켜보기를 부탁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부활 소망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경건을 힘써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한 주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장 할까요? 34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